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에 따르면 터키 내 사망자 수는 3만 1,643명에 달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에서도 오늘 현재 적어도 4,3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진의 진앙지인 터키 가지안테프에서 지진 발생 170여 시간 만에 40대 여성 한 명이 구조됐고 카흐라만 마라슈 지역에서도 구조대가 잔해 속에 있던 모녀와 아기로 추정되는 생존자 3명과 접촉에 성공했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일부 시민들의 약탈 행위 등으로 치안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터키 남부 안타키아에서는 상인들이 도난을 막기 위해 상점들을 비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시리아 북서부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시리아 북서부 주민들을 저버렸다며 구호물자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북서부 반군 점령 지역에 인도주의 구호물품의 전달을 승인했지만 반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제 캐나다와 인접한 휴런 호수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42분경 미 캐나다 국경 휴런 호수 상공에서 미군 F-16 전투기가 이 물체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비행체가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약 2만 피트 상공을 이동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국내 항공교통을 방해할 수 있었다고 격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 비행체가 감시 기능을 갖고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우주항공사령관은 우리는 그것을 풍선이 아닌 물체로 부르고 있다면서 군은 최근 출현한 세 개의 물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공중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양국 공조하에 캐나다 북서부 유콘 상공에 출현한 미확인 비행체를 미 F-22 전투기에서 발사한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 상공에서 중국 정찰풍선으로 확인된 비행체를 격추한 바 있으며 10일에는 알래스카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오늘 최근 남중국해 환초에 주둔 중인 자국군에 대한 물자 공급을 지원하던 해경 선박에 중국 측이 군사용 레이저를 조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지난 6일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 한 척이 필리핀 해경 선박에 군용 등급 레이저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용 등급 레이저는 대상 목표를 일시적으로 실명케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당시 해당 선박이 남중국해 분쟁수로의 한 환초에 주둔해 있는 자국군에 식량과 물자를 전달하기 위한 해군 임무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성명에서 필리핀 정부 선박들의 우리 군에 대한 식량과 물자 전달을 고의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필리핀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명백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메델 아길라르 필리핀 군 대변인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 해경의 이번 행동에 대해 공격적이며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 해안경비대는 법에 따른 행동을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는 오는 24일 러시아군의 추가 공습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나탈리아 후메니우크 우크라이나 남부군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서 다음 공격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약 2주라며 오는 24일 추가 공격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10일 남동부 자포리자에 최소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반시설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바흐무트를 포함한 도네츠크 동부지역 최전방을 따라 방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은 11일 이같이 밝히면서 볼레다르 마린카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외교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백악관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남북 이산가족협회가 북한 측으로부터 이산가족 문제를 토의하자는 초청장을 받았다며 정부에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3.5m, 서해 앞바다 1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외교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0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와 방위 전략에 변화가 있겠느냐는 BOE의 질의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같다며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be clear on this. We have not parsed words in this department or in this administration.
파텔 부대변인은 국무부 혹은 이번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이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제기하는 불안정 요소와 관련된 발언을 분석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또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한 외교에 미국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으로 인한 구체적인 미국의 핵 태세와 준비 태세 등은 국방부가 답할 사안이라면서도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let our Pentagon colleagues speak about specific nuclear posture or preparedness.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의 확산과 전달 체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북한에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이 독자 제재한 북한 해커에 대해 미국도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물론 어떤 조치도 미리 예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certainly we're not going to preview any actions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have a number of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이 참가하고 있는 불안정하고 악의적인 활동의 긴 목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계속 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부과한 제재에 대해선 한국 정부로부터 좀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듣길 바란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10일 해킹과 가산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백악관이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같은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나라에 무기를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협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와 이란 간 협력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시민들에게 좋지 않다면서 한쪽의 능력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대포를 위한 탄약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would say the same about North Korea. We know. I got up here and showed you pictures. We know that that they're providing.
허비 조정관은 앞서 자신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포착된 사진을 공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영내에도 좋지 않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더 깊은 군사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하고 해당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와 공유했다고 밝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제재 등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제재를 가하기 위해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윌리 아데에무 부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을 맞아 제재 관련 논의를 위해 미국의 제재와 외교 정책 관련 전문가 그룹을 소집하고 유엔의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의 효과와 성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한 유엔은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을 교란하고 전쟁 능력을 저하시키며 러시아 정부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겪고 있는 급증하는 적자와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 군사 장비와 보급품의 주요 손실을 대체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포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진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아데에모 부장관은 특히 러시아 군대에 가해지고 있는 부담은 러시아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이를 메우려는 필사적 시도를 하게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국가로부터 무인기나 기타 무기를 의지하는 데서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향후 수주, 수개월 동안 러시아군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조력자와 제3국 공급자를 대상으로 러시아 제재 회피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 군축 차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10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한 BOE의 질의에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할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고 우리가 동맹인 한국, 일본과 맺고 있는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 important thing here to focus on is continue to seek the denuclearization of the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e're ready to engage in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 With that, and we've made that very clear.
이어 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열망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10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김정은이 전화를 걸어와 군축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 군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 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BOE의 질의에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9일 BOE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젠킨스 차관의 당시 발언은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남북이산가족협회가 북한 측으로부터 이산가족 문제를 토의하자는 초청장을 받았다며 정부에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남북이산가족협회는 지난해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협회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초청장을 받았다며 초청장에는 안전을 보장하고 체류 비용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협회 류재복 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초청장을 보낸 북한 측과 최근까지 연락을 지속했다며 만남이 성사되면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협회의 방북 신청에 대해 초청장을 발급한 북한 측 기관이 현재까지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며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청장을 발급했다는 북한 측 기관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이산가족협회는 민간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와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설립한 통일부 소관 법인입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건군절 열병식에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대거 동원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는 10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확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에 대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열병식 보도와 함께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ICBM은 발사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또 10기 이상의 화성 17형 ICBM이 각각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돼 공개됐습니다. 화성 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북한에서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을 동아시아에 수출한 회사 등을 대거 제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과거 한국, 일본과 거래한 회사도 있는데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기업 유니셔스 에너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이 거래 중인 나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 인도와 함께 한국, 일본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유니셔스 에너지 등 총 9개 기업을 제재하면서 이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석유기업 페르시아 걸프 석유화학 PGPIC와 트라이 얼라이언스를 대신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니셔스 에너지의 거래 대상국 목록에 한국과 일본이 있다는 점에서 이란산 석유와 화학 제품이 한국 등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는 이란 기업 등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셔스를 포함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에서 운영 중인 일부 회사가 제재 대상 기업을 대리하거나 이들의 위장회사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이란산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해당 석유를 수입한 회사도 이미 미국의 독자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는 유엔 제재와 달리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혹은 해당 국민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독자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미국에서 본사 혹은 지사를 운영 중인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제재 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규정한 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미국 정부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이들을 도운 외국인이 미국의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유니셔스 등도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이미 제재한 기관과 거래했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 회사가 9일 이후 유니셔스와 거래한다면 거래 품목이 이란산 석유가 아니더라도 곧바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석유와 화학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동아시아 구매자들에게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의 불법 수입원을 겨냥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란산 석유 거래를 도운 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새 회기 첫 전체 회의에서 우선순위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들 독재 체제 지도자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등에 적절한 대응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장은 8일 새 회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최우선순위로 중국을 거론했습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우리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것으로 우리의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오늘날 우리는 중국과의 거대한 패권 경쟁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we must start our work with confronting the China challenge, the great power competition.
이런 실질적인 행동은 타이완을 적절하게 무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며 우리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이란, 북한 문제도 위원회의 우선순위로 꼽혔습니다.
We also need to dig into what caused dictators like Putin, Chairman Xi, the Ayatollah, and Kim Jong-un.
우리는 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엇이 푸틴과 시진핑, 아야톨라,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는지 원인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일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푸틴의 침공은 이 시대 미국 세계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맥카울 위원장은 이 위원회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committee is so important because it deals with issues of war and peace. We manage the foreign military sales.
이어 우리는 대외 군사 판매와 조달을 관리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여하고 있고 전 세계에 걸쳐 우리의 동맹국들이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무력 사용에 관한 결의안과 전쟁 선언을 승인하는 것을 관리한다며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회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라지만 우리는 모두 러시아와 이란, 중국 그리고 북한이 지금 매우 관심받고 있는 시기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외교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강화하는 것이 이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currently in a struggle for the global balance of power right now. It's never been more important for us to strengthen our diplomats so they can succeed.
이어 왜냐하면 외교관들이 실패하면 우리는 전쟁하기 때문이라며 전쟁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힘을 투사할 때 우리는 평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약함을 투사하면 공격을 부르고 따라서 전쟁을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현재 북한 위협 대응에 국한된 미한일 3국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외교경제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은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위해 미한일 3자 간 협력을 보다 의미 있고 탄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측은 9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영내 미국의 풍부한 동맹 및 파트너 간 네트워크가 힘의 원천이라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양자동맹 현대화를 위해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한일 협력의 잠재력은 북한을 넘어 더 넓은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된다며 3국 간 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문제에 대한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외교와 안보, 경제 분야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회의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일본이 경제와 안보 분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미일 경제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양국의 외교와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2+2 형식의 회의를 치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EPCC 목표에 대한 한국의 공통된 관심과 경제 및 기술 안보의 핵심 기술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을 감안할 때 미일 양국은 특정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국을 회의에 초청하거나 직접 참여시켜 2+2+2 형식으로 만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광범위한 무역과 경제, 외교적 목표에 대해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안심시켜야 하며 이들이 강대국 간 경쟁에 불필요하게 휘말린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의 통합 억제가 의미하는 말을 명확히 하고 국무부와 경제 관련 부처의 자원과 권한이 통합 억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 쿼드를 통해 타이완과 다른 역내 협력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인도 등 역내 협력국과도 계획된 연합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2월 바이든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북정책과 대중국 정책 등 역내 안보와 경제 문제, 목표를 종합적으로 다룬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거론하면서 역내 전체에서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억제하고 격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고 안보를 넘어 역내 개발과 기반시설, 핵심 기술과 공급망 문제 등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역내 전략을 삼각공조의 틀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교상진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초청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초청은 미한 양국이 함께 이룬 진전을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의 조노스프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도록 촉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스프 의원실이 9일 VOA에 공개한 이 서한은 지난 2일자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송됐습니다. 오스프 의원은 서한에서 올해 미국과 한국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이 역사적인 행사를 기념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의지, 인권 존중, 민간 주도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의 상호 안보를 증진하고 경제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강화할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이 제기하는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미한안보 협력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프 의원은 2021년 한국을 방문해 정재계 대표들을 만난 점도 언급하며 나의 관여 결과 한국 경제계는 우리 경제를 탈바꿈시키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열렬한 파트너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조지아주가 선도적인 입지에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조지아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우리 경제적 파트너십의 엄청난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안보, 문화, 경제적 유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2011년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룬 진전을 조명하고 소중한 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건군절 열병식 행사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공격 역량을 과시한 가운데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 선제공격 위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전방에서 북한의 전술 핵무기에 맞서야 하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 카드를 꺼내들고 워싱턴에서도 이런 요구를 전례 없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을 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동맹국 한국의 자체 방어력 확보 의지를 꺾는 데 따르는 득과 실은 추가 논의 주제로 남겼습니다. 11일 영상으로 공개된 BOA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핵무장이 미한 관계에 미칠 파장과 미국이 그런 딜레마를 피하고자 어떤 대안을 구상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석자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님, 북한이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ICBM 개발에 얼마나 진전을 냈습니까? 이것이 미국에 얼마나 더 큰 위협입니까?
Well, we know a solid fuel ICBM is part of their five-year military plan.
고체연료 ICBM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고체연료 엔진 연소 실험을 했는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빈 발사관을 동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체연료 ICBM 시험 발사가 몇 주나 몇 달 뒤 실시될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 발사를 통해 그 능력에 근접할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 17형 ICBM이 10개에서 12개 정도 공개됐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ICBM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가요?
Well, the missiles that were on display were the missiles that North Korea wanted us to see. And I do believe
열병식에 동원된 미사일들은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입니다. 미국을 타격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한 거죠. 하지만 크로닌 석자 언급대로 그런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요.
크로닌 석자님, ICBM마다 핵탄두를 4개씩 탑재한다고 하면 ICBM 10개에서 12개가 미국의 44개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을 압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Well, that's right. This is one of the other ambitions of Kim Jong-un is to put multiple warheads on an ICBM.
그렇습니다. ICBM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김정은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 역량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이론적으로는 다탄두를 장착할 만큼 큰 ICBM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과 핵탄두를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이미 2018년 밝혔습니다. 2021년엔 15,000km 사거리의 화성 17형 ICBM, 고체연료 ICBM을 만들어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역량을 여전히 개발 중입니다. 카메라 등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열병식에서 이런 무기를 보여주기는 훨씬 쉽죠. 열병식에 나왔다고 모두 작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개발 중이니까 이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KN-23 초대형 방사포 전술핵 운용부대도 열병식에 등장했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전술핵무기 타격 대상이라는 신호입니까?
I do believe that those missiles are an expression of a dual.
북한은 미사일로 미국과 한국을 둘 다 타격할 수 있다는 이중 목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 1년 동안 남북한 간 선제공격 위협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선제공격 역량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한층 심화됐죠.
크로닌 석자님, 북한의 ICBM 역량이 한국에도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의 ICBM 기술이 미국의 핵 우산을 압도하면 미국의 확장 억제를 또다시 억제하는 것 아닙니까?
Well, there's no doubt that North Korea would like to decouple the United States from its allies and from South Korea in particular.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분리하고 싶어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면에서 반대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무기만이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2만 8,500명의 미군이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우리의 억제체계인 확장 억제의 큰 부분입니다. 전쟁 발발 시 미국은 한국과 함께 개입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자살행위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역량 증대에 따라 확장 억제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논쟁이 치열해도 억지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북한이 핵을 강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미한 동맹을 분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한국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공격하려고 하니까요. 북한은 우리를 떼어놓으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면서 한국엔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는 한편 핵 우산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죠. 1991년과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을 목격한 한국이 왜 지금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믿어야 하나요?
Well, that is a very complicated question, and there are some specifics.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내가 반박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 문제에 대한 세계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일치시키는 데서 오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이 질문이 중요하게 짚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는데 당시 초점은 외국 땅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이를 이용해 북한을 회담에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1992년 이런 노력의 궁극적인 결과는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였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때가 북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That's correct, and we should be aware. We should always be aware of how our policy decisions at this point.
그렇습니다. 현재 정책 결정이 어떻게 잠재적인 문제를 앞으로 일으킬지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진행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언급했는데요. 일부 미국인 학자는 한국의 이 약속을 빌미로 한국이 재처리를 못하도록 제안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그 선언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를 하지 않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양자 합의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준수 때문입니다.
크로닌 석자님, 한국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핵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믿어야 할까요?
Right. Well, we can't prove that deterrence works because until you know it fails, that's
맞습니다. 우리는 억지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억지력이 실패할 때만이 우리는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부정 명제를 증명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은 첫 번째 억지 메커니즘입니다. 전략자산 전개, F-35와 F-22 전투기, 항공모함 타격단, 미한 연합훈련, 통합지휘체계 등 북한이 일으키는 어떤 전쟁에도 미국이 함께할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안심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말이죠. 또 우리는 북한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생존을 걸지 않고는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최근 발표하신 보고서에서 한국이 독자 핵무기 개발에 나서기보다 미국과 민간 원자력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제안을 고려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Well, what I was really trying to do is highlight and shift the cost-benefit framework.
저는 한국인들이 핵억지력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비용 편의 계트를 강조하고 전환하려 했습니다. 또 민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확장 억제 역량을 더 현실화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탁상 훈련 등을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미한 간 핵 관련 합의는 한국의 핵무기 능력 개발 자제를 대가로 미국이 한국의 민간 원자력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현재 민간 원자력 시장에는 커다란 기회가 있는데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둘 다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자체 핵 역량을 개발하는 우회도로로 간다면 이런 잠재적 혜택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가시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미한 핵합의의 두 측면에 모두 집중하는 것은 양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의 선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한 방법입니다.
크로닌 석좌님,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민간 부문이 입을 피해와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Well, we saw the fracas of just announcing that you might be interested in a weapon when the president.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에 관심이 있다고만 발표했는데도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동맹 간 꽤 많은 불협화음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대해 신경 쓰지 않죠. 북한은 이미 제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이고 민간 원자력 에너지와 무기 수출에서의 높은 위상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기 추구 쪽으로 갑자기 선회하면 잃을 것이 많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하지만 한국이 그런 제재나 경제적 압박, 타격을 받는 것이 과연 역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할까요?
That'd be terrible for the U.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in a strong alliance.
아니요, 미국에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되는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핵무기를 자국 방어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 미국 역시 자국 방어와 이익 보호를 위해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 모두가 득을 볼 수 있죠. 이 동맹에 갑자기 균열이 생기고 불신이 커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관여하지 않고 한국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은 정반대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지만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날다 국장님, 일부 한국인들은 한국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일부 미국인 학자들의 고무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핵무장 찬성엔 한국이 알아서 방어하라는 논리가 깔린 것 아닙니까?
I think it's really the critical question on this issue, and that is whether or not it's hypothetically possible for the.
이 사안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면서 동맹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동맹을 파기할지에 대한 질문이죠. 동맹이 파기된다면 한국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특정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토론이 시작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려면 꽤 오래 토론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날다 국장님,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 핵무장에 힘을 싣는 미국 학자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하니까요.
In some cases, but I think there are others who are essentially looking at the U.S. burden.
일부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미국의 부담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담의 일부를 넘길 수 있을 만큼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스네다 국장님, 중국 정찰 풍선 사태는 경직된 미중 관계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미중 간 긴장 고조가 북핵 문제 해법 모색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Well, my metric for answering that question is actually that 10 years ago, Xi Jinping and Barack Obama.
10년 전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캘리포니아주 써니랜드 회담에서 북한 문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2023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같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의 수준과 깊이, 폭이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크로닌 석좌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 전투기의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침범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예전에는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할 때도 있고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는 반응을 낼 때도 있었는데요.
I think we will be more sensitive to South Korea's incursions that they're facing against.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 영해와 우주 공간에 침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봅니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여기에 큰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도 긴 국경을 지키는 데 집중하느라 한국 영공 침범이 미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중국이 한국에 공격적 행동을 하면 우리는 한국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군이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시험 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10일 보도자료에서 전날 오후 11시 1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시험용 재진입 운반체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들을 안심시키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험은 이전에 300차례 이상 이뤄졌다며 이번 시험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결과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부시에르 지구권 타격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시험 발사가 세계 무대에서 억지 임무의 핵심을 보여주며 우리 무기가 역량이 있고 우리 공군이 통보 즉시 전 세계 평화를 수호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음을 우리나라와 동맹국들에게 확신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시험 발사된 ICBM의 재진입 운반체는 태평양에 위치한 마셜 제도의 쿼절린 환초까지 약 6,760km를 이동했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이번 시험 발사는 ICBM 무기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며 계속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니트맨3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 B-52H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자산으로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속력은 시속 28,200km에 이릅니다. 미 공군의 핵전쟁 담당 사령부인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ICBM과 B-1B, B-2, B-52H 등 전략폭격기를 권장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을 대중들에게 계속 알려야 한다고 한국을 방문한 영국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 달톤 상원의원이 한국과 영국은 전 세계에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계속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이 10일 한국통일부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발언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한국은 법치주의를 믿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과 집단학살방지협력을 지지하고 국제연합을 결성해 예를 들어 북한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대량학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연합은 안보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며 마그니츠키 제재와 연관시켜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이 제정한 마그니츠키 제재법은 국제적인 인권침해에 가담한 외국인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입국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 주민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반 역시 지적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에도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와 난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중국의 행동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국의 유엔 인권위원회 의석 점유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알톤 상원의원은 비난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의 정보 차단을 무력화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한반도에 방송 송출을 시작한 영국 정부와 BBC 방송에 경의를 표하지만 지난주에는 BBC의 근시안적인 서비스 축소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직접 영국 외무부의 장관들과 면담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알톤 의원은 영국 정부에 보낸 서면 질의에서 BBC 한국어 방송 유지 여부와 향후 대북 방송 계획에 대해 BBC 경영진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BBC 월드 서비스는 지난 2017년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은 또한 북한의 처형과 고문, 자의적 체포, 구금 납치, 실종, 수용소, 대량 감금,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인신매매, 연좌제 등의 실태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대규모 기아와 영양실조를 겪는 가운데 엘리트층을 위해 식량을 저장하고 대량살상 무기로 이웃 국가를 위협하기 위해 자원을 전용하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장관실에서 알톤 상원의원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은 비핵화만큼이나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툰 의원은 권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 등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의 젊은 인권운동가들의 열의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불러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알톤 의원은 그동안 북한 인권 유린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문재인 전임 한국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이달 초 대부법을 제정해 취약한 금융체계 전반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빈약한 국가 재정 상황에서 민간 자금과 외국인 투자를 국가가 통제하는 금융시스템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에서 대부법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3일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8개 조문으로 된 대부법이 새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조문 가운데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은행의 대부 원천은 중앙은행 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부, 예금 등이며 대부는 대부 수요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17조부터 19조는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입자와 보증자에 대해 은행이 취할 조치들을 밝혔습니다.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 대부 계약 문건에 밝힌 담보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증자에 대해선 차입자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부계약에서 정한 데 따라 자기가 보증한 금액을 대부금으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법은 이와 함께 대부 사업 과정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지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점과 법 위반 행위에 따르는 처벌 내용도 담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06년 1월 대출, 송금, 환전 등 은행 업무를 규정한 상업은행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상업은행법 제정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당국의 재정이 무너지면서 일반 주민은 물론 공장과 기업소들까지 신흥부유층인 돈주에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현상이 생기자 국가가 금융기능을 통제하기 위해 행한 조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법이 상업은행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실 대출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 등 국영금융기관의 정상화 차원의 조치를 담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상업은행법을 개정한 게 아니고 대부법을 따로 떼서 제정한 것은 그만큼 은행기능 정상화를 위해 해당 분야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북한 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을 은행으로 유인하려면 적정한 예금금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출관리는 기본일 수밖에 없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입니다.
대부법은 핵심이 결국은 이제 은행과 개인, 은행과 기업 간의 대출 관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대부와 관련된 법 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게 지금 중요하다. 그죠?
차입자가 대부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재산을 처분한다든지 보증자의 책임을 명시한 게 대부법 제정 취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배급체제를 오래 경험한 북한에서 은행은 적정한 이자를 보장하는 금융기관 역할은커녕 원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힘들게 모은 재산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장마당 경제 비중이 커지면서 큰 돈을 모은 돈주 계층이 형성됐지만 이들의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장마당이 활성화돼도 국가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절된 구조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법을 통해 국영금융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는 은행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대목을 확실히 집어넣은 것을 봐서 지금 사실상 북한의 은행은 국가기관이나 선관의 거래가 주요 업무지 민간인들 중심의 금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금융체계, 이걸 국가중심체계로 바꿈으로써 국가의 재정에 효율성을 꾀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은 재정은 고갈되고 그나마 있는 민간의 유휴자금은 갈 곳을 찾지 못해 경제와 민생회복에 절실한 돈의 흐름이 막힌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이 뒤늦게 대보법을 만든 것은 경제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제 5개년 계획에 지금 3년 차고 지금까지 경제 5개년 계획의 목표들이 수행하지 못한 게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그런 조건도 있지만 내부에서 충분히 유통될 수 있는 자금 흐름이 막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대보법이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자세하게 공개된 것은 이 법이 외자 유치를 의식해 제정됐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 소장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주민들에게 외국에 있는 친인척, 심지어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에게 북한 투자를 권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며 외자 유치에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정상화하려면 이게 이제 외국 투자자들의 돈도 북한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다는 걸 이 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대북법 채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국영 은행에 대한 강한 불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돈주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 당국이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명분으로 은행에 맡긴 돈을 묶어버릴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2월 13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독일 남동부에 위치한 역사적인 문화도시 드레스덴의 대규모 공습 작전을 펼칩니다.
RAF heavy bombers of this muscle cognac drive into the Reich. The target is Dresden. It was being used to pump German...
1945년 2월 13일, 이날 밤 어둠을 뚫고 영국 폭격기 244대가 드레스덴 상공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무려 65만 개의 폭탄이 소나기처럼 드레스덴에 쏟아집니다. 750년 역사를 지닌 이 아름다운 도시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밤, 이번에는 미군 폭격기 450대가 나타나 이미 화염에 쌓인 도시를 다시 폭격합니다. 이틀간의 폭격으로 드레스덴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고 사망자 수는 13만 5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로부터 3개월 뒤 독일은 연합군에 항복하지만 전쟁은 수많은 인명과 문화재를 앗아갔습니다. 1974년 2월 13일 소설을 통해 소련 전체주의 사회를 비판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추방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통해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한 솔제니친은 이후 소련 당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1973년 솔제니친이 프랑스 파리에서 죄수의 중노동과 소련의 고문을 고발한 장편 소설 수용소 군노를 발표하자 소련 당국은 솔제니친을 국가 반역죄로 체포하고 국외로 추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솔제니친은 미국 북동부 버먼트주의 한적한 시골에서 살다가 1994년 소련의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소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은 2008년 2월 8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